죄를 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를 용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어제 저녁 합동구역 예배 시간에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1절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32편 1, 2절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 있는 사람을 묵상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언급했듯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시편 전체를 조명하는 렌즈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시편 제1편 벽두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어떤 사람이 누린다고 하시는가? 1절을 보면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기 악인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죄인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죄의 성향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또 오만한 자는 의로운 사람을 조롱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꾀라고 번역한 것 생각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길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그리고 자리 이것은 같이 하는 친구 소속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생각이건 삶의 방식이건 친구 관계를 보건 일회성이건 습관성이건 뻔뻔하게 짓건 일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시편 32편에 가서 보면은 주님은 정반대의 부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32편 1, 2절을 다시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역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여기 허물이라고 번역한 단어 영어로 transgression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죄, sin이라고 번역한 것 하나님이 계시하신 길로부터 떠나는 것 우리가 늘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면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죄라고 번역한 단어 어떤 영어 성경은 iniquity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똑바르지 못하고 뒤틀린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종류의 죄이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건 속해 주시건 아니면 계산하지 않으시건 이 단어들의 미세한 의미 차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상관없이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편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악인이요 악인은 망한다고 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편 32편에서는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된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죄를 지어도 된다.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테니까.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두 말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둘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진리를 다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혼동되는 분은 없습니까? 이 두 말씀은 상호 모순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논리로 상호 충돌된다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 2절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시편 1편 1절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노아의 홍수 바로 이전에 그리고 바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느냐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고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 말씀 모르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우리 인간의 타고난 죄성을 지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니라. 이 모두 하나님 말씀이고 모두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고 있고 나중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될 겁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100% 믿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시편 1편 1절 말씀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보면 수천 군데에서 구체적인 계명을 주시고 예를 들어주시면서 너희는 제발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를 들어서 너희는 멸망당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2년간 다녔다가 나간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그때 따졌습니다. 모든 장로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반석교회는 왜 십계명을 교독하냐고.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인간이 정리해놓은 교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교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사도신경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십계명 이거 교독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이분 솔직한 분입니다. 십계명은 두 계명을 제외하고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4계명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다섯 번째 계명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왜 매주 그것도 예배 드리면서 벽두에 그런 부정적인 계명을 교독하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이민 생활로 피곤하고 지쳐서 교회에 오면은 복음을 듣기 원하는데 복음은 good news인데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위로를 듣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격려를 들어야 하는데 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율법을 들이대느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인신 공격을 퍼붓습니다. 구목사님은 한국에서 실패하고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당신은 나가라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니까 당신은 나가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분과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긴 책인 시편에서 다른 149편의 시를 제껴놓고 시편 1편을 제일 앞에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율법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 이제는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서 아름답게 삶으로서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나라와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특별한 때가 아니면은 매주 십계명의 율법을 교독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게 항의한 그 권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뉴스를 보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본다 그럽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매일 우리를 디프레싱하게 만드는 소식이 얼마나 많냐고. 사실 뉴스를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를 디프레싱하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 투성이 아니냐고. 매일 올랜도 어디에서 교통사고로, 싸움으로, 자살로, 암으로 몇 명이 죽었다. 콜로라도에서 오피오이드로, 다른 마약 중독으로, 총기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다. 캘리포니아에서 매일 산불로 수많은 사람이 평생 일해서 지었던 집들 다 잃고, 동부와 서부에서는 매번 토네이도와 홍수로 집들이 잠기고 파손되었다는 것. 중동 지방에서는 매일 수어사이드 바밍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민족 간 매일 싸움으로, 지중해 연안에서는 배가 침몰해서 피난민이 죽는 일들로, 매일 그런 뉴스 아니냐고. 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우울해하지 않고 교회 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디프레싱하다 하고 말씀하시냐. 또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너 뭐뭐 하면 안 된다 말해준 적이 없냐고. 아니면은 권사님은 어린애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알아서 스스로 잘하리라고 믿고 애들이 기가 죽을까봐 그런 얘기 말해주지 않고 키웠냐고. 주위에 그렇게 키운 자녀치고 제대로 된 자녀 보았냐고. 아비가 돼 본 사람은, 아비를 20년, 25년, 30년 키워본 사람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잘 알기에 애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이거 버려두지 않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부지런히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10개 가운데 둘은 우리 긍정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나 절대 다수 부모의 권명, 명령은 이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직장의 보스를 통해서, 관공서, 경찰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전부 텍사스 교도소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권사님과 같은 분들 혹시 없습니까? 매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재와 천재를 하나님 자녀의 시각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다시 얘기해서 세상은 당분간이지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따라서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이 늘 존재하고 그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면 우리가 매주 교독하는 십계명은 그 권사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십계명도 율법이지만은 동시에 복음입니다. 왜? 십계명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에 들어와서야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시편 32편과 같은 시편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 구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아브라함도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구원을 받았다 하는 궤변을 떱니다.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 그 밑에서 배운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구약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킨다고 한 것 보지 못했냐고 그래서 구약의 어느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살았던 99.99999%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의 옛자도 몰랐습니다. 예수가 나중에 나타날 거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너희들은 out of luck이다 재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음과 율법 다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만 주시고 신약시대에 와서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주님은 율법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된 생각으로 구약 말씀을 보기에 구약은 전부 율법이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에서 분명히 보듯이 이건 복음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진들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갖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한 직후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32편 1,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100%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과 같은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역으로 시편 1편 말씀은 아멘 하지만은 32편 말씀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그저 예전에 부모님께 잠깐 거짓말했던 것은 있지만은 잠깐 남의 연필 훔친 것은 있지만은 십계명과 같은 큰 계명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은 어려워하고 32편을 붙드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현대판 바리새인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기원문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한 요한이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서 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물론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큰 죄 진 거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하신 말씀 증오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과 우리 세리가 올라왔는데 일체 자신은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고 모든 자기 수입에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했다고 고백한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슴만을 치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세리에게는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과 32편 1, 2절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을 여러분은 더 붙드십니까? 어느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편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은 앞면에 써 있는 말씀입니다. 올해 내내 기억하고 묵상하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과 32편 1, 2절 말씀 모두 하나님 말씀이고 모두 생명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물론 시편 1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은 우리는 종종 좌절에 빠지고 낙담하고 우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온갖 악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괴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죄된 본성과 악한 습성의 골이 깊게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의 눈이 우리는 어두워서 죄를 짓는 일이 많고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백성이라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시편 32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윗과 같이 시편 1편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충실하게 나를 늘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슬프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 나의 유일한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셨듯이 시편 32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시편 1편에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본 적이 없는 맏아들, 좀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불순종해서 집을 떠나 방황해 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비로소 헤아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 가운데 거해본 사람만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편 1편의 온전한 삶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먼저 자신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킴으로써 너희를 지긋지긋한 종노릇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애굽 군사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다 몰사당하게 됐을 때 홍해를 난데없이 가르고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시내산까지 가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에게 십계명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리즈너블한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너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말라 하시는 그런 무리수를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도 정말 속두 가운데 속두가 아니면은 정말 마음이 딱히 굳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 계명 지키고 싶지도 않고 지킬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은 너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1차적인 표현이 뭐였는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반드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면 반드시 나에게 의지를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 이거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분명히 안다면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 이거 듣기를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율법,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다 이렇게 설파해서 구체적인 사례법을 주셨다고 하는 그 613개의 그 계명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키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율법과 복음 이것을 잘 조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복음 이것도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도 선포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것은 율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것은 복음이라고 하면서 나는 복음만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복음이고 다 율법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떠나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모든 진지함으로 그 말씀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지은 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그때는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뛰노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 잘 압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하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거 제껴놓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보에 써 있는 것 두 번째 죄를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이 늘 일어나야 됩니다. 주일날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 교회에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은 막상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한 번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매일 발에 묻히는 먼지 이거 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사함을 죄를 용서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늘 기억하고 교회 나올 때뿐만 아니라 개인 경건 시간에 그리고 교회에서 구역으로 모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일주일 살아갈 때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모든 죄와 싸우는 것 가능하게 하신 것을 믿고 죄 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죄와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죄와 싸움으로써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써 우리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모든 죄인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